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 냉각됐던 한국과 중국 관계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국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 기간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한중 양국은 다음 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한중 관계 개선과 관련해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돼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이 다음 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측은 사드 체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면서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고 한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된 APEC 회의는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열립니다. 러시아 정부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프트 씨에 대한 기소장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어떠한 정황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는 한 번도 유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는 미국 내부 사안이지 러시아와 관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어제 자신의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가 기소된 것과 관련 러시아와 공모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왜 사기꾼 힐러리와 민주당 인사들이 수사의 초점이 아닌가라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또 백악관 세러 샌더스 허커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들의 기소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내통 혐의를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와 릭 게이츠 씨를 기소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조지 파파도플로스 씨도 허위 진술 혐의로 앞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머물고 있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수반이 아직 망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변호인 폴 베가트 씨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푸지데몬 수반이 정치적 망명을 요구하기 위해 벨기에를 찾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스페인 중앙정부에 의해 해임된 푸지데몬 수반은 어제 벨기에로 몸을 피했습니다. 스페인 검찰은 중앙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해온 푸지데몬 수반에 대해 반역과 공금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것을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스페인 법 절차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권고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검찰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푸지데몬 수반은 반역 혐의로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정보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관할하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연결된 지하터널을 어제 폭파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최소 7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지하터널을 이스라엘 주권에 대한 중대하고 용납할 수 없는 침해라며 다른 터널들도 공사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신기술을 통해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온 테러용 터널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지하 터널을 통해 테러 공격을 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지하 터널 등 이스라엘을 향한 도발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터널을 발견했고 이를 파괴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마스는 지난 2014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십 개의 지하터널을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피신하던 로힝야족 난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복해 4명이 숨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은 이 이름과 유명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지난 한 해 고인이 된 유명인 가운데 누가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를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세계적인 가수이자 팝의 황제라고 불렸던 고 마이클 잭슨 씨가 지난 1년간 약 7,50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두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무려 5년 연속 이 부문에서 1위에 오른 건데요. 특히 그 전해에는 총 8억 2천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면서 고인뿐만 아니라 현재 활동 중인 유명인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씨의 뒤를 이어서 골프 선수였던 아놀드 파머 씨, 그리고 피너츠로 잘 알려진 만화가 찰스 슐츠 씨, 그리고 로큰롤의 황제죠. 엘비스 프레슬리 씨가 순위에 올랐는데요. 이들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이들이 남긴 음악과 노래, 그리고 꿈과 희망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가슴에 남아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0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7도에서 2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9도, 신의주 8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9도에서 20도, 함흥 6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4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리타 쿨리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We are all alone, 우리는 모두 혼자랍니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end. So cry no more on the shore a dream. We'll take us out to sea. Once a story's told, it can't help but grow old. Roses do, lovers too, so cast your seasons to the wind. And hold me dear, oh, hold me dear. Close the window.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예, 세계 여러 나라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한국과 중국이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양국이 동시에 발표한 공동 발표문 살펴보겠고요.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부가 벨기에로 피신한 소식에 이어서 일본이 필리핀에 90억 달러 지원을 약속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그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요?
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설치 운용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극력 반대하면서 한국과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이를 뒤로하고 조속히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합의문을 오늘 양국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합의문에서 한국 외교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서로의 인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군사당국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다음 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중국의 외교부도 동시에 합의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도 오늘 양국 간 갈등의 핵심 요소인 사드 문제와 연관해서 향후 군 당국 채널을 통해 한국 측과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내용과 같은데요. 이 중국 측은 이어서 한국에 배치된 사드는 원래 목적에 따라서 제3국을 겨냥하지 않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한국 측이 명확하게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 협력이 군사 동맹까지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중국은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그 관계 개선 합의에 미국 정부도 역할을 했다고요?
네.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두 달여 만인 7월께부터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교섭을 진행해 온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미국이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전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이 중국에 계속해서 말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MD 체계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중국에 확인해주는 부분도 미국 측이 양해한 사안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중국이 이 사드 배치 목적에 대해서 줄곧 의심해왔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합의했고요. 올해 들어서 경상북도 성주에 장비를 설치해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주한미군 사드가 자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는데요. 이번에 이 사드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 외에 다른 나라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당사국들이 함께 확인한 겁니다.
예. 이 사드 파문 이후에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또 이 문화 부문의 교류도 많이 줄었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당국은 이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잇따라 단행했습니다. 이 다양한 한국 기업들의 비공식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고 이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하던 일부 한국 업체들은 폐업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사드 부지로 골프장 땅을 제공했던 롯데는 이 중국 현지의 대형 식료품점 미사일들을 매각하는 중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이 온라인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올 3월에는 아예 한국행 단체 관광 상품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전문으로 유치하는 업체들은 사실상 휴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이 합의문으로 인해서 이제 교류가 정상화된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한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이 비공식적인 경제 제재들이 오늘 합의로 해제될 것으로 관련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다음 달 진행되는 중국 최대의 쇼핑 축제인 광군제에 이 한국 업체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중국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가 오늘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또한 이 한국 온라인 쇼핑몰들이 중국 소비자들을 다시 끌어모으기 위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까지 마련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한국 여행업협회층은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전담 여행사 대부분은 그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지만 이제는 중국인 단체 여행객을 되찾아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난 몇 년간 불편했던 한국과 중국 관계 이렇게 풀려나가게 된 계기는 뭘까요?
올해 들어서 두 나라의 정치 환경이 동시에 바뀐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요. 중국에서는 지난주 19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됐습니다. 임기 초반에 순탄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대외적인 갈등 요소를 정리해야 될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보죠.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이끌던 지도자가 나라 밖으로 나갔다고요?
네, 지난주 의회 결의를 통해서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북동부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수반이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이 기자회견 예정 시간을 넘겼지만 아직 회견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푸지데몬 전 수반은 지난주 스페인 정부가 헌법 155조 권한 발동을 통해서 자치권을 회수한 직후 이 자치정부 수반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예, 이 자치정부 수반이 국외로 이동한 이유는 뭡니까?
스페인 검찰이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을 기소하기로 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호세 마누엘 마자 스페인 검찰총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카탈루냐 자치정부 지도자들을 반란과 내란 선동,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독립선언을 강행한 푸지데몬 전 자치정부 수반과 오리올 훈케라스 전 부수반, 그리고 카탈루냐 자치의회의 카르메 포르가델 전 의장 등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 혐의들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각 최대 징역 30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푸지데몬 전 수반이 오늘 회견을 통해서 벨기에나 제3국으로 이 정치적 망명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변호인 측은 당장에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정부 지도부가 해외로 피신함에 따라서 분리 독립 추진 동력이 크게 약해진 것으로 외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독립을 선언한 지난주 금요일 상원 승인을 받아서 자치권 회수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해임하는 한편 자치의회까지 해산시켰습니다. 오는 12월 21일 선거를 통해서 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카탈루냐에서 독립운동을 지지하던 주요 정파들도 속속 이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자, 독립 추진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된 건데요. 현지 여론은 어떻습니까?
자치정부 해산과 함께 분리독립 지지 여론도 크게 줄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리독립 움직임에 묻혀서 침묵해왔던 반대쪽의 시민들은 지금 거리로 나서고 있다고 영국신문 가디언을 비롯한 매체들이 보도했는데요. 최근에 카탈루냐 광장 인근에서 벌어진 독립 반대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1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 자, 카탈루냐 독립을 둘러싼 최근 갈등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죠.
예, 이달 초에 이 스페인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 자치 정부가 이 분리 독립 주민 투표를 강행하면서 주변 정세가 혼란해졌습니다. 이 자치 정부 측은 투표자 90% 이상이 독립에 찬성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스페인 당국은 주민 투표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이 독립 추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카탈루냐 자치 의회는 지난주에 전격 이 독립 선포 결의안을 의결했고요. 이에 맞서서 스페인 당국은 자치권을 박탈했습니다. 이 카탈루냐는 스페인 나머지 지역과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씩 다르고 이 경제력도 월등하기 때문에 이 분리 독립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매번 좌절되어 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1년 만에 또다시 일본을 방문했군요.
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어제와 오늘 이틀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방문 이후 두 번째 공식 방문인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쿄 총리관조에서 회담했습니다.
예, 두 정상 간의 회담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본 정부가 필리핀의 사회 기관 시설 확충 그리고 이슬람 분리주의 반군과의 전투로 피해가 심각한 민다나오섬 재건 이 같은 사업들에 향후 5년 동안 90억 달러의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이런 지원을 약속했었는데요. 어제 두 정상이 공동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공식화한 겁니다. 이는 일본이 한 나라에 지원하는 금액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필리핀과의 관계 증진을 모색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이 일본과의 두 나라 정상이 자리를 함께한 게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나 되는데요. 이 아베 일본 총리는 특히 지난 1월 이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적인 터전인 남부 다바오시를 방문할 만큼 이 필리핀과의 관계 구축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인 필리핀을 사이에 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참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했던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240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중국이 대부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고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은 아닌데요. 하지만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교통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필리핀의 해상 정찰 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네, 혹시 북한 관련 문제도 논의됐는지요?
네, 현재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의장국으로 다음 달이면 필리핀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아베 총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요청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또 아세안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과 필리핀 두 나라가 전략적인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나아가자고 화답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가 필리핀 정부의 테러 척결 노력도 지원할 방침이죠?
네, 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준동하는 곳인데요. 이 최근 필리핀 정부는 이슬람 반군이 장악했던 민다나오 마라위시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도 이 테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이 IS의 출몰을 막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을 일본 측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일본 정부는 또 이 마약 근절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연방 법무부 특별검사팀이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에서 활동했던 인사 3명을 기소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기소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기소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올해에는 가입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 보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미국에서 단연 화제인 소식이 역시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3명을 기소했다는 바로 그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기소된 사람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의 이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 씨, 또 매너포트의 오랜 사업 동료인 릭 게이츠 씨,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조지 파파도플로스 씨입니다. 참고로 러시아 스캔들이라면 지난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후보 당선을 도우려고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예. 자, 어제 백악관에서 정례 기자회견이 있었을 텐데요. 이번 기소와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요?
네, 어제 회견에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특검이 밝힌 기소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But look, today's announceme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esident, has nothing to do with the president's campaign or campaign activity. The real collusion scandal, as we've said.
샌더스 대변인은 또 이 파파도플로스 씨와 관련해서는 그가 자원봉사자였고 트럼프 진영을 대표해서 활동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난 대선에서 맡은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워싱턴의 정치권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는지요?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기자회견장에서 해당 소식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도 기자회견에 나와서 별말이 없었는데요. 나중에 한 지역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번 기소가 세제개혁 같은 공화당이 추진하는 현안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요,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특검 조사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요.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죠.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의회가 특검을 보호해야 하고 장차 트럼프 대통령이 매너포트 씨를 사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럼 어제 공개됐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뭡니까?
네, 이미 알려진 대로 모두 12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 돈 세탁, 그리고 허위 증언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소장에 나온 외국 정부는 친러시아 성향을 보였다가 지난 2014년에 시민혁명으로 붕괴됐던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정부를 말합니다. 참고로 로비스트라고 하면 특정 압력단체의 이익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정당이나 위원을 상대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돈 세탁의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기소장에 따르면요, 약 7,500만 달러 이상이 이 두 사람과 관련이 있는 계좌, 해외에 있는 계좌를 거쳐갔는데 매너포트 씨가 이 가운데 1,800만 달러를 돈 세탁을 해서 이거를 부동산이나 값비싼 물건들을 사는 데 썼고요. 게이츠 씨 같은 경우 약 300만 달러를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에 넣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허위 증언과 관련한 혐의도 있다고 했는데 이 허위 증언은 이런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불법 로비스트 활동과 해외 계좌 존재 여부 그리고 이런 활동으로 얻은 이익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아예 통보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가 어제 오후에 법원에 예심에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예. 자, 두 사람 외에 이 조지 파파도플로스 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파파도플로스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러시아 정부와 끈이 닿는 사람들을 통해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러시아 관리들의 만남을 성사시키려고 시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해 초에 FBI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서 지난 5월 2일에 이미 유죄를 인정했고 기소가 됐는데요. 이 사실은 어제 공개된 겁니다.
예. 자, 파파도플러스 씨를 제외한 다른 두 사람의 혐의 같은 경우 사실 이 러시아 스캔들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군요.
맞습니다. 이 매너포트 씨와 게이츠 씨의 경우가 이 특검이 러시아 관련 스캔들을 조사하다가 부수적으로 밝혀진 혐의를 기소한 셈인데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해서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이 자신의 진영과 러시아와의 내통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기소된 사람 가운데 이 파파도플러스 씨 건이 더 주목받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건이 러시아 스캔들과 직접 연관이 있어서 그렇죠. 기소장을 보면요. 이 파파도플러스 씨가 지난 여름에 영국 런던에서 이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러시아 측 인사를 만났고요. 또 트럼프 진영 관계자들하고 러시아 측 관리들의 만남을 성사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언론들은 이 파파도플로스가 이 러시아 스캔들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어서 어떤 단서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 파파도플로스 씨 같은 경우 워싱턴 정가에서는 뭐 그렇게 널리 알려진 사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 출신인데요. 원래는 지난 대선 때 이 공화당 경선에 나왔었던 벤 칼슨 후보 진영에서 일을 하다가 트럼프 진영으로 옮겨서 외교 자문역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 새 글을 올렸는데요. 이 파파도플로스 씨가 자신의 선거 진영에서 일하던 하급 자원봉사자였고 이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젊은이였는데 거짓말쟁이로 드러났다고 글을 비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성전환자, 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는데요. 연방법원이 이 조처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군요.
네, 어제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법원은 앞으로 재판에서 원고 측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시행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가운데 이 군 보건 예산으로 성전환 수술 비용을 댈 수 없다는 항목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는 원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명령을 뒤집은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6월에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조처를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월에 대통령 각서를 내고 이 조처를 뒤집었습니다. 이 성전환자 복무가 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각서는 성전환자 신규 입대를 금지하고 이미 군대 안에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처리는 국방부 장관에 일임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예. 자, 미군 안에 현재 성전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공식 통계는 없는데요. 이 민간 연구소인 랜드 연구소는 미군에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자 수를 약 2,5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 캠퍼스 소재 법률대학원은 현역 예비역 그리고 주 방위군까지 해서 모두 15,500여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외에 18개 나라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성소수자 권리 옹호단체는 물론 이번 그 시행정지 명령을 환영했을 텐데 행정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물론 연방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결정에 따라서 이 건이 연방 상급법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반면에 트럼프 행정 대통령의 명령에 소송을 냈던 민권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케어의 가입 기간이 이제 곧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11월 1일부터 2018년도 가입이 시작됩니다. 오바마케어라면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제도죠. 오바마케어 가입이 필요한 미국인은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원하는 계획, 그러니까 원하는 이 보험 상품을 선택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 언론들은 올해 이 가입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조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이 오바마 케어가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올해 이 오바마 케어 가입 절차를 보면요, 예전보다 까다로워진 게 사실입니다. 이 대부분 주에서 일단 가입 기간이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작년하고 비교하면 6주나 짧아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련 광고도 대폭 줄어서 이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이 열렸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요. 또 이 가입을 도와주는 상담원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자, 무엇보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보험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보험료는 오르고요. 보험 상품 가짓수는 오히려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오바마 케어 상품 거래소를 이용해서 보험에 가입한 인구가 최대 1천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 10명 가운데 8명은 연방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를 아예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 이렇게 줄곧 주장해 왔죠.
그렇습니다. 이게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연방 상원에서는 올해 이 오바마 케어 폐지 통과가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부 규정을 완화한 행정명령을 발표했고요.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지급하던 보조금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정부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보험회사에 보조금을 줘서 이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받아야 할 보험료를 좀 줄여주는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 오바마 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연방정부 돈을 사용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고요. 결국 지난 13일에 이 보건후생부가 세출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면 보험회사들에게는 좀 타격이 가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트나나 앤썸 같은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이 내년부터는 일부 주에서 이 오바마 케어를 통한 보험 상품 제공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또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이탈 현상도 보이는데요. 이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해서 오바마 케어가 아니라 그냥 민간 회사를 통해 직접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이 오바마 케어가 아직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부의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가입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이 순조롭고 효과적인 오바마 케어 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최근 건강보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상품 거래소 웹사이트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고요. 또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광고를 줄였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상담자 역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여전히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세제 개혁을 이룬 뒤에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거나 대체되고 곧 훌륭한 건강보험 제도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이 오바마 케어 폐지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아메리카 혁명가들은 자신들을 애국자라는 의미로 패트리어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영국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왕당파라는 뜻으로 토리라고 불렀는데요.
우리의 혁명 의지를 꺾고 영국에 동조하는 토리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들은 토리의 재산을 몰수하고요. 노예들을 납치했습니다.
대륙회의는 각 주에 대해 전쟁 비용을 조달하도록 명령도 하지 못했고 다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명군 총사령관인 조지 워싱턴 장군은 청년들을 군인으로 징집할 수도 없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7부 미국의 독립혁명.
전쟁은 영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영국 사업가들은 더 이상 식민지와 교역을 할 수 없었고 가격은 올라가고 세금도 올라갔습니다. 무엇보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해군에 입대해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세계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영국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국자로 불리는 패트리어트들 사이에도 전쟁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식민지들은 스스로가 단일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 별개의 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펜실베니아를 특이한 사람들로 가득한 이상한 고장이라고 생각했고요. 남부 사람들은 북부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펜실베니아에 가면 촌스러운 옛날 옷을 입고 교회 목사님도 없이 예배를 드린대요. 머리에는 캐캐 묵은 옛날 모자를 눌러쓰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건 뭐든 다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들어 쓴대요. 아니 그리고 저 밑에 남부 농장주들은 북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늘 그렇게 삐죽거린대요. 그 사람들은 이 보스턴 같은 도시나 이 바닷가 쪽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혁명 전쟁 초기 영국은 식민지의 반란이 뉴 잉글랜드 지방의 일부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항복을 받고 통제하게 된다면 다른 식민지들은 곧 항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영국은 허드슨강 계곡을 장악하고요. 뉴 잉글랜드와 주변 지역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뉴욕의 사라토가 전투에서 패하면서 이 계획은 변경됐습니다. 군사작전도 북쪽의 메인주에서 남쪽의 조지아주에 이르는 해안선의 대도시들을 점령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전쟁 기간 내내 뉴욕을 장악하고 때로는 필라델피아와 찰스턴을 장악하기도 했지만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영국은 더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증원 병력과 군사 물자 실은 배는 영국에서 출발한 지 이미 한참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걸까요? 그 넓은 바다를 건너와야 하는데 풍랑이나 안 만나고 무사히 도착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지난번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는 식민지에서 모든 걸 다 지원받았는데 지금은 식민지 군대와 싸우는 거라 이 작전도 번번이 실패해서 영국에서도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대영제국이 군사 장비도 제대로 못 갖춘 허접한 아메리칸 군대와 싸우면서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국군은 병력 증원이나 군수 물자 조달이 어려웠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메리카 해군은 바다에서 영국 함정을 공격하는 기술이 늘어갔습니다.
아메리카 군대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륙회의는 돈이 없었습니다.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서 조지 워싱턴 사령관에게 필요한 물자를 충분히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민지 각주들도 제공하기로 한 물자를 제때 대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메리카 군대가 언제나 싸울 의지에 불타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 훈련도 충분히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도 1년 정도만 복무하겠다고 약속할 뿐이었습니다.
1776년 12월 영국군의 윌리엄 하우 장군은 추운 겨울 전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우 장군은 뉴욕에 있었고 이미 뉴저지의 트렌든과 프린스턴 같은 뉴욕 주위 일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아메리카 군대는 델라웨어 강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군대는 춥고 배가 고팠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워싱턴 장군은 먼저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메리카군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수 물자도 충분하지 않죠. 뉴욕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군이 지금 당장 공격해온다면 필라델피아까지 진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자칫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리 아메리카의 중요한 도시 두 곳을 영국군이 장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은 막아야죠. 무리수를 두더라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감행해야 합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의 작전은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눠서 각각 따로 델라웨어 강을 건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다음에는 트렌트에서 합류하기로 했고요. 합류한 병력은 그곳에서 함께 프린스턴과 뉴 브런스위크를 공격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인 12월 26일 아침, 조용한 시간을 틈타서 기습 공격을 가하는 거였습니다.
공격 감행일 하루 전인 크리스마스 저녁, 2,400명의 아메리카 군인들은 작은 배에 나누어 올라탔습니다. 이들은 부분 얼어있는 델라웨어 강을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조지 워싱턴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델라웨어 강을 건넌 부대는 계획보다 4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해돋이에 맞춰 적을 공격하는 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입니다. 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Well, this is the phrase that we're going to learn about today.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렸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게 쉽지가 않네. 하나도 이해 못하시더라고.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제이슨이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쉽진 않겠지만 꼭 참고 잘 가르쳐드려. 라고 말하고 있어요.
Keep today's phra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Today's phrase is... You can't teach, T-E-A-C-H, teach an old dog new tricks, T-R-I-C-K-S,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This phrase mean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teach someone new skills or to change someone's habits or character.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새 기술을 가르치거나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알아볼까요? 올해로 8순을 맞으신 아버지께 컴퓨터를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친구에게
It's going to be hard for him to learn.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연세 때문에 제대로 배우기 힘드실 거야. 가르쳐드리기 어려울걸?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old habits, H-A-B-I-T-S, habits die hard. old habits die hard가
있습니다. old habits die hard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즉, 오래된 습관은 바꾸기 힘들다는 뜻이죠. 오늘의 표현,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꼭 기억하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So today we learned what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means.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오늘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독일 베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면죄부에 관한 96개조 논제를 내걸었습니다.
German priest Martin Luther nailed his 95 theses to the door of the Wittenberg Church. He expressed outrage at the clergy's practice of selling divine forgiveness.
이는 면죄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산 피에트로 대성당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돈이나 교회 성직자들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루터가 발표한 면제부에 관한 96개조 논제는 곧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받게 됐고, 이것은 이후 종교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84년 10월 31일 오늘, 인도의 첫 여성 총리를 지낸 인디라 간디가 시크교도였던 자신의 두 경호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Prime Minister Indira Gandhi is no more. Official police spokesmen say two of Mrs. Gandhi's own bodyguards hit the Prime Minister in the chest.
인디라 간디의 경호원들은 한 해 전 6월 그녀가 시크교의 가장 신성한 장소인 암리차르의 황금 사원 습격을 용인한 데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1917년 인도의 초대 수상인 자와할랄 네루의 모남동녀로 태어난 인디라 간디는 1947년 인도가 독립한 뒤 아버지를 도우며 정치 활동에 가담했고, 이후 1966년 인도의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총리를 지낸 인디라 간디는 하지만 권위주의 정치와 장기 집권으로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1984년 6월에는 시크교도의 독립운동을 강경하게 탄압, 시크교의 최고 성전인 황금사원을 습격해 전 세계의 시크교도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984년 오늘 인디라 간디는 10년 동안 자신을 경호해오던 경호원들이 쏜 총에 맞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인디라 간디의 죽음으로 인도 전국에서는 종교 폭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